오늘 아침 역대상 9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9장 말씀은 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정착했던 사람들과 또 성전의 업무를 맡아 수고했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한 족보를 기록하는 것이 이 9장의 내용입니다. 그 족보를 설명하면서 이미 이 많은 역사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돌아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하고 돌아온 사람 중심의 역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9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더니 그랬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까닭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명료하게 이렇게 밝혀줍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에 어디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이 많이 있었겠죠. 왕정이 불안하기도 했고, 또 경제정책도 잘못 만들어졌을 법하고,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정책도 여러 가지 면에 허점이 많았고,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왕국에 많았을 터인데, 그것들이 다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데, 성경의 기자가 봤을 때, 선지자의 안목으로, 믿음의 사람의 안목으로 역사를 봤을 때, 역사가 왜 망했느냐? 그것은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버리시고 하는 모든 까닭이다. 우리의 범죄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흥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이고 잣대가 된다는 점을 1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나라가 망하고 사로잡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죠. 포로가 됐을 때도 BC 606년에 처음으로 1차 포로가 되고 586년에 세 번째 포로가 되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유다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잡혀갈 때부터 70년 뒤에는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번 포로가 되었던 606년에서부터 70년이 되었던 536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다 포로들에 대해서 해방을 선언해 주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고레스의 칙령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제1차 귀환이라 그럽니다. 제1차 귀환 때에는 스룹바벨이나 예수와 이런 사람들이 중심돼 돌아왔는데,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대표격이었고 페르시아 정부로부터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는 총독의 지위를 받고 돌아오는데, 이 스룹바벨이 바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뒤를 잇는 왕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역사적인 정통성이 있다 생각하고 그가 대표돼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새롭게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이 옛날 솔로몬 성전처럼 금으로 장식되고 화려하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은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부터 시작하면서 나라 재건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에 또 영적으로 좀 나태해지고 지지부진하게 국가 재건 사업이 멈추고 있을 때에 주전 458년경에 에스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로 돌아왔고, 또 그들이 돌아왔어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자 느헤미야가 BC 444년에 지지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곽을 재건하고 도시를 다시 기능을 회복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드디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그런 세 차례에 걸친 귀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기록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정통성을 누가 이어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두고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서 서로 각축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포로에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서 그 땅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르켜 아마 아레츠라고 하는 땅의 백성이라 부르는 사람들인데 끝까지 그 땅에 남아있으면서 온갖 순보를 당했지만 그 땅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포로를 잡혀간 사람들도 아니고 더럽혀진 사람들도 아니고 여기 땅 우리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처음에 포로를 잡혀갈 때부터 모든 귀족층들이나 왕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잡혀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우리가 역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었는데 결국은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이 그 정통을 이어가게 되는데 여기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 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인 사람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성전을 봉사하는 제사장 그룹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로서는 네 지파가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네 지파의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중심 세력이 되었다는 말씀인데 이 네 지파가 특별히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을 배출한 그런 지파였고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과거에 왕들을 배출했던 지파라는 의미에서 역사의 정통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선정되게 되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다 두 지파가 다 요셉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요셉의 공로를 빼놓고는 역사를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지파가 선정되었는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과거 남북으로 나라가 나누어졌을 때 북왕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라 부를 때도 있었고 에브라임이라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에브라임 지파가 북왕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였는데 요셉의 후손이기도 하면서 과거 북왕국의 대표격이었던 그런 지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남북으로 나누어졌던 그 시대를 청산하고 남쪽을 대표했던 유다와 베냐민, 북쪽을 대표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해서 한 몸이 되어서 이제는 나라를 재건하자는 의미에서 남북을 대표하는 지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새로운 예루살렘의 중심 세력으로 등장해서 역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결실이 여기까지 심한 역사의 혼란을 겪었어야 우리가 다 한민족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나누어 전쟁한 역사가 수백 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외세 침략을 받아서 북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포로로 잡혀가 순보당하는 역사가 70년이나 있었고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비로소 북쪽 대표 남쪽 대표 가릴 것 없이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드디어 나라가 망한 다음이지만 민족들이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어쩌면 혹독한 역사의 대가를 치르고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런 역사의 참혹한 심판을 받고서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은 회개에 좋은 결실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 이하에서는 예루살렘에 정착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설명합니다.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왕국의 역사에 있어서 때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북쪽 열지파에 속해 있던 그런 여러 그 분산되어 살았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대거 북쪽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유다 지경에 함께 거하면서 신앙의 정통성, 신앙의 올바름이 남쪽에 있다는 것을 제사장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단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처럼 하는 여로보암의 종교에 찬성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바로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열두 지파에 흩어져 있었던 레위인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경에 분포되어 살았던 것이 그나마 유다 왕국을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신앙적 또는 정신적인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제사장들이 크게 기여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 요시야 왕 때도 보면 이 요시야가 7살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도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뒤에 있어서 끝까지 이 성전에 왕자를 숨겨 키우고 때가 됐을 때 역사 앞에 드러내고 이런 모든 일들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또 우시아 왕 때에도 우시아가 타락해서 잘못된 길로 갈 때 목숨을 걸고 만류했던 사람들도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고 사울 왕 시절에는 수십 명의 제사장들이 도륙을 당하면서도 바른 길을 지키랬던 그런 순교적인 각오로 나라의 신앙과 정신을 지켰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성전 먼저 건축하고 이분들이 성전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집단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거주하게 되는데 10절에서 13절 말씀은 제사장들에 대해서 14절에서 16절은 레위인들에 대해서 17절에서 27절까지는 성전 문지기들에 대해서 또 28절에서 34절까지는 레위인의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사울의 족보를 다시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두 가지만 중요하게 생각해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 위에 여러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이들의 임무를 설명하는데 과거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임무를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역사가 새로워졌다고 해서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변칙된 새롭게 만들어진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대로 그대로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의 일을 하고 레위는 레위인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업무의 고난과 한계가 매우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떡 굽는 사람 떡 굽는 일을 하게 하고 또 향품 관리하는 사람 향품 관리한 일을 하게 하고 성전의 문을 닫고 여는 사람은 그 일을 관리하게 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찬송하는 일을 하게 하고 각자 고유한 업무가 있어서 자기 업무에 충실하게 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업무에 간여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권한에 침해하는 그런 일이 없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분장된 업무를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철저하게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임무가 맡겨져서 그 일에 충실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쩌면 교회를 충성하고 헌신하는 하나의 원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업무에 지나치게 과도하게 개입하고 간섭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될 때가 많죠. 항상 자기 업무에 성실하고 자기 자리와 자기 분수를 잘 지킬 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점을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경대로 해야 되고 자기 위치에 충실해야 되고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원칙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원칙을 잘 지켜 하나님의 교회를 지혜롭게 잘 봉사하는 축복이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다시 사울의 족보가 기록되는데 사실은 사울의 족보는 그 앞에 나오는 말씀에 8장에 이미 한번 기록이 된 바가 있는데 다시 기록한 것은 이어지는 10장 말씀이 사울의 죽음과 관계된 말씀으로 드디어 역사적인 본론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울의 비극적인 죽음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일종의 전주곡처럼 사울의 족보를 먼저 기록하고 사울의 역사가 얼마나 비극적으로 끝났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을 10장에 이어가기 위해서 아마 족보를 두 번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족보의 내용이 어떤 경우에는 좀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일 수도 있고 이러이러한 조상들의 과정을 거쳐서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했다는 기록도 있을 수가 있는데 사울의 기록은 그렇지 못한 점이 매우 우리에게 안타깝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9장의 1절 말씀이 중요한데 유다가 범죄 함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되고 역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범죄 함으로 망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의 대회를 잘 이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